석공 세 사람이 취직하여 일을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오? 네, 저는 돌을 깨는 작업 중입니다. 네, 저는 하루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집을 짓는 중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대답이 다릅니다. 비전 혹은 열린 가능성이라 부르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냥 돌 깨는 지루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은 잠시 마가복음 설교를 떠나 열왕기사의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로 나들이 왔습니다. 설교 중에 그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가능성을 여는 신비한 영적 파워가 있음입니다. 영감이지요. 본문 관찰부터 하십시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물에 내려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본문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출애굽 이야기에 대한 암시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1, 22절. 모세의 출애굽 해방의 경위를 엘리야가 되풀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지팡이와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에 신령한 힘이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관찰입니다. 이제 구절을 보십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엘리야의 영, 파워를 구합니다. 원래 엘리사에게 그런 영적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겼습니다. 2장 14, 15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침해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니라. 네, 앞쪽 열왕기상으로 약간 갑니다.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네, 엘리야의 겉옷이 비상한 권능의 표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는데 엘리야를 따라한 것입니다. 다시 물이 갈라졌고 다시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영감이 이전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릇에 엘리야의 영감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사 역시 모세와 엘리야처럼 출애굽 해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찰입니다. 세 번째 관찰 보시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불수레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아람, 시리아 왕과의 싸움에서 엘리사도 사용한 도구입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엘리사도 불말과 불병거 곁에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위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구약에서 죽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출애굽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관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찰을 보시죠.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반응은 종종 슬픔으로 취급됩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것이 엘리사를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아들인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스승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 엘리사는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능력도 자신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절규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관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계승 스토리에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발생한 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인물이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 특별한 점들이 깊숙하게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엘리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신비한 힘이 작동하는 것이 보입니까? 이 신비한 힘은 우리의 통상적 설명의 범주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독자인 우리를 초대합니다. 두 사람은 특히 출애굽 해방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옛 옷을 찢고 겉옷을 물려받아 출애굽 해방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파악했다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엘리사는 후속 이야기 속에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들의 열전에서 스토리를 이끄는 주인공은 왕들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아웃사이더 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특히 왕과 신하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왕이나 그 측근들은 현실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군주들의 권력 구조 밖에서 아웃사이더로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자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로 잠시 옮겨왔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여러 면에서 본문 이후 펼쳐지는 놀라운 스토리들의 복제 같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입니다.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테이크 오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람의 포위당해 아이를 삶아먹는 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람을 패하게 하고 노략물을 거두어 기근을 해결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험서의 기록은 돌발적이고 우연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도 왕과 그 왕의 측근들, 즉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기독 권력이 변화시킬 수 없던 일을 해내시는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로 들려온 엘리야는 후일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예비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기약하는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고 했죠? 잠재적 복원력을 보관해 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그 마지막 말라기의 구절은 엘리야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성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 그 엘리야의 출현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 돌이킴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출현하는 곳에 역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새로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약은 뒤이은 신약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외침입니다. 신약은 이런 엘리야의 전통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엘리야 같은 인물을 기대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하는 것 아시죠? 엘리야에 관한 이 기록은 복음서가 엘리야 기억 으로 축적된 기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엘리야를 소환해서 상당히 다른 비범한 새로운 출애굽 해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유월절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출애굽 해방의 큰 만찬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암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코드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이는 엄청난 출애굽 해방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포인트는 엘리사의 행동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괴이하고 불가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떠나자 슬퍼서입니다. 또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니 절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사의 오래된 자아를 찢고 새로운 자아로 받은 겉옷으로 입기 위한 극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단순한 경이로운 한 쌍의 일꾼이 아닙니다. 개척자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 스타터와 석세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적 개성과 같은 예언자적 개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셀프 스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별개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전통의 계승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과 겉옷을 받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매우 위험한 사역을 준비시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과 겉옷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새로운 가능성, 비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석공삼이 집을 짓겠다는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코로나 셧다운 같은 절망마저 거슬러 사는 인물들입니다. 현상 유지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운반자, 캐리어입니다. 사람들은 제도와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외치는 선구자들입니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과 측근들의 반역사적 행위와 이해관계와 왕권과 구조와 이데올로기와 맞서 저항하고 싸웁니다. 역사가 열려 있음이란 굿뉴스이죠. 배역의 연기자들이 여는 가능성입니다. 절망과 불의의 현 상태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배역들에 의해 겉옷과 갑절의 영감이 개성된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경제 봉쇄 위기에 직면하여 절망하거나 안주하는 기존의 상상력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때와 장소가 주어질 때 앞날은 열리는 것입니다. 열림의 가능성을 반대하고 강요하는 세력과 싸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것, 여기에 반대하는 바로의 세력, 아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겉옷과 영감으로 충만한 힘이 대적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에 오다, 가다, go and come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I am coming이죠. 그래서 오다, 가다는 종말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 말입니다. 그것도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우리 표현에 코로나 없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죠. 왜 돌아온다, 다시 온다는 걸까요? 언제 코로나가 없던 세상이었나요? 저 너머에 코로나 없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마음대로 친구와 이웃을 만난다고 벌금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여행, 만나고 싶은 미팅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스크 벗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못하는 일이 무엇이고 마스크 벗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질문해 보셨어요? 네, 코로나 벗어나면 완벽한 세상이 오는 걸까요? 미래의 그날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계속 참아야 합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변화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대형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필요 이상의 큰 예배당 건축은 없을 것입니다. 설날 가족 방문 러시도 없어졌습니다. 필요 이상의 제사상 차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학습 중입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100% 과거로의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가 가져다 준 멈춤, 자금, 거리, 등 삶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백신이라는 과학이 가져온 성취를 감사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줄이는 미덕이 없이 코로나를 잡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무역 같은 문제, 기후, 난민, 전쟁, 건강보건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고 과학으로만 풀어낼 수 없고 공감과 공존과 상식이라는 혹은 배려라는 가치로서 풀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 사람 사는 세상은 저 푸른 초원 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합니다. 설날에 식구가 만나는데 머리수를 세는 세상입니다. 마스크 쓰고 만나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싶으면 코로나 사라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모두가 면역이 생기는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저 너머 새로운 세상을 목 빼고 바란다면서 왜 백신을 안 맞는답니까? 코로나 없는 세상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담보 삼아 사기치는 정치나 종교 집단은 지금 여기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우신 파워를 저희들이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전수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배웁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왔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백신을 맞으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겉옷, 물려주시는 겉옷과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세상에 절제하고 줄이고 멈추는 그러한 삶의 지혜와 스스로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